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해외에 첫 해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오늘 잔장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병력을 실은 군함을 동아프리카 나라 지부티로 출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군사 기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기지는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 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군사기지 구축이 지부티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 군사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미사일 요격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어제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 일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총 14차례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2억대 시대를 맞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중국 공안부 발표를 인용해 2017년 상반기에 938만 대가 신규 등록해 중국 내 자동차 숫자가 2억 500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면 등록된 엔진 차량은 약 3억 400만 대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중국 내 49개 도시는 등록 차량이 각각 100만 대를 넘어섰고 200만 대를 넘은 도시도 23개에 달합니다. 중국 내 소형 자동차는 약 1억 6,800만 대, 트럭은 2,270만 대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어젯밤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측 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러시아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변호사와 만남을 주선한 롭 골드스톤과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당시 만남은 20분간 이뤄졌으며 클린턴 후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는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주니어는 열려있고 투명하며 결백하다면서 이번 사태는 정치사에 매우 큰 마녀사냥으로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에 최대 5만 명의 민간인이 고립돼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3만에서 5만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음식과 물, 약품, 전기와 기타 필수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고립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국제인도법을 지킬 것과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동국가인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 나라는 카타르와 미국이 체결한 대테러 전쟁 양해각서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는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4개 나라와 그들의 협력국가들이 카타르의 지난 몇 년간 테러 지원 중단을 압박하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타르 당국이 모든 형태의 테러 자금, 제공, 지원, 은닉 문제와 싸우는 데 있어 진정성이 있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라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동해는 맑고 서해는 구름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와 생계형 탈북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9명보다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지난 2011년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 1,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27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418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올 들어 다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감소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체제 유지 차원에서 탈북을 차단하려는 통제를 부쩍 강화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탈북민 감소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북한 내부 요인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7은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 사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고압전선을 설치한 조치를 꼽았습니다. 또 탈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비법 국경출입죄를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 죄로 새롭게 분류해 처벌의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통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탈북민들이 중국 쪽으로 탈출하는 데들은 이른바 도강 비용이 미화로 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져 탈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라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도강을 돕는 군인들도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던 탈북민 수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중국에 체류했던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탈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들이 많이 국내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있던 그 대기하고 있던 그 탈북자들이 상당 부분 지금 소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증가했던 부분이 최근에 좀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 내 탈북 대기자 숫자가 감소한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 박사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탈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휴전선을 통해 또는 배를 타고 잇따라 망명을 감행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런 추세의 징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장마당 경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굶주림이나 이런 데서 기인하는 탈북은 줄어들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보다 나은 삶의 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런 쪽으로 그 탈북의 추이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85%에 달했습니다.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7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80%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은 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 결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또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은 동북아 협력 대화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또 실효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긴밀한 3국 공조를 바탕으로 중러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표들은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비핵화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 14형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긴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탄두 내 핵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가졌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북한의 ICBM 전력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 14형 ICBM급 탄도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의 개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CBM의 핵심인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의 지난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한 이완영 의원의 설명입니다.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신뢰성과 안정성, 재진입 기술 능력과 정확도를 확보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등 전력화를 위해선 아직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화성 14형 발사 당시 기술적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핵탄두 질량을 900kg으로 맞춰 고각 발사했으며 이때 사거리를 가상 실험한 결과 6,200km로 나타났습니다. 장 교수는 화성 14형에 표준 핵탄두 600kg을 탑재할 경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공격할 순 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알래스카까지는 6,000km, 하와이까지는 7,600km, 미국 본토인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는 9,000km가량입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이 표준 핵탄두의 질량을 450kg으로 경량화시키면 사거리는 9,000km까지 늘어나 미국 서해안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핵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늘어나는 만큼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를 위해 핵실험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소형 경량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핵폭탄을요, 핵탄두를. 그걸 소형 경량화를 못하면은 똑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사거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핵폭탄을 200km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11,000km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핵시험하는 거는 탄두를 소형화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장 교수는 아울러 현재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화성 14형에 3단 추진체를 추가한다면 추진력이 늘어나는 만큼 표준 핵탄두 질량 600kg에서도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한은 앞으로 화성 14형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재진입할 때는 플라즈마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텔레메트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선 진호를 발사해가지고 그걸 수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온도 순도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다고. 그다음에 레이더가 있어서 뭐 그 근처에서 배가 가든지 뭐가 가든지 해서 그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비가 없다고 북한이.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북한은 자세히 못 본단 말이에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완성된 ICBM이라면 탄두 안에 핵 기폭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거리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CBM은 분명하지만 이것의 완성도 실제 이것을 정말 작전 배치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으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이 정말 무기를 싣고 핵탄두를 터뜨릴 만한 그런 어떤 완성도를 놓고 보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상당 부분 아직도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부족한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을 통해서 실제 일정 고도에서 탄두가 터지게 하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김 교수는 북한이 화성 14형의 핵 기폭 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진 미완성 단계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북한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 당국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VOA에 러시아의 레이더 시설이 발사를 놓쳤거나 완전하게 추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실링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이 2단으로 구성됐다며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미사일의 1단계 구간만을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링 박사는 첫 단계 구간은 KN-17 액체 연료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낮은 고도에서 짧은 구간을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도 러시아 레이더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 구간을 놓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second stage separates, fires and goes up to this almost 3000 km height.
맥도웰 박사는 2단계는 분리돼 고도 3000km까지 올라가는데 만일 러시아가 어떤 이유에서건 2단계를 보지 못하고 1단계만 봤다면 러시아가 발표한 수치 정도까지만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발사를 추적했다며 미사일 비행 시간은 14분이었고 최대 고도는 535km, 비행 거리는 510km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화성 14의 실제 사거리는 2천여 킬로미터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37분 동안 지구 상공 2,80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한 뒤 935km를 비행해 통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5,5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를 놓친 이유에 대해서 감지기 성능이 떨어지거나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레이더 탐지기보다 멀리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능력이 후퇴하고 있다며 장비가 노후화되고 레이더 중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에서 화성 14가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주장이 기술적 결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n theory, Russia could be trying to play down the North Korean assertion that it did happen and that therefore Kim Jong-un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김정은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북한 측 주장에 수위를 낮추려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는 서투른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도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할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분석을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어제 알래스카주 코디아 기지에서 실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요격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군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명중시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사드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국장은 성명에서 사드는 계속해서 미국민과 해외 파병군,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has a unique kind of leverage with North Korea. About 90% or so of the trade that North Korea.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교역 90%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물론 모든 실무진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감사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제3자 제재,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look at third party sanctions and look at other nations and sanction them if they are involved in
미국은 3자 제재를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을 돕거나 자금을 충당하는 활동을 하는 나라들을 찾아 제재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런 방법을 계속 검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 특히 군사 활동에 충당되는 자금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군 당국은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세 나라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과 함께 대응하고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끔찍한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11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이 실시하는 여름 인턴회의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As we speak, millions of North Koreans are suffering and crying out for our help.
매튜 리 학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으며 수많은 북한의 고아들이 부모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As many North Korean women who like Joseph's sister are sold into forced marriages.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돼 강제 결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과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등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별 연사로 초청된 탈북자 조셉 김 씨는 아직도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one day North Korean people also can have the type of freedom that we have today.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백악관 주변을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8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2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하원 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들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어 연방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중국에서도 항상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돼 고통을 받은 탈북자들의 사연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번 저희 마을에 5명 여자들이 다 잡혔어요. 공안에. 저는 애까지 없고 갔거든요. 돌도 안 됐을 때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박지현 씨는 2000년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직후 중국 돈 5,000위안, 미화 약 700달러에 헤이룽장성 시골 마을에 조선족 남성에게 팔려간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5,000위안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무단장과 하얼빈에서 장사를 하고 북한에 있을 때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조선족 아이들에게 과외도 하면서 삶을 꾸려나갔지만 또다시 중국 공안에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바람 소리에도 잠이 깨거든요. 언제 한 번 이제 푹 잤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서서한 소리에도 일어나고 네. 일어나고 하거든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특히 밤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얼빈에 살던 2004년 어느 날 밤에 남자 10명이 집에 들이닥쳐 박 씨와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탈북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북송을 피할 수 없게 된 박 씨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은 아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북한으로 끌려갈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막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고 온몸에 진짜 피가 진짜 딱 거꾸로 서고 나 진짜 말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애를 두고 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강제 북송된 박 씨는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거나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시골의 농장으로 보내져 강제노동과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강제노동으로 두 달 만에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에 감각을 잃었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서둘러 박 씨를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박 씨는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곧바로 탈북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신 매매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도 중국 땅에 가야 아들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일단은 떠나야 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중국으로 나온 박 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복송될 위기에 있던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러자 이 브로커는 박 씨를 인신매매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다시 만난 박 씨는 더 이상 중국에 살며 체포와 강제 북송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는 없겠다고 판단해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2008년에 난민 자격을 얻어 아들과 함께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살고 있던 탈북자 김정아 씨도 3년 만에 한국행을 택한 이후로 강제 북송의 공포를 꼽았습니다. 중국에 간 지 두 달 만에 공안에 체포된 김 씨는 극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공안의 감시에 시달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나 밤에 통장 못 썼어요. 그 트라우마를 견디기에서 내 혼자서 무진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돼서 끝내 내가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송 낸다는 그 위험, 그 공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김 씨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잘 살던 탈북자들도 단 한 번 북송 위험을 겪게 되면 그 공포를 절대 잊지 못하고 서둘러 한국행을 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졸이고 사는 거죠. 어쨌든지 혼자가 아니고 아이를 또 하나 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잡힌다는 건 아이하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 목사는 최근에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뿐 아니라 선교사와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탈북자 구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중국에 38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구금돼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중국 당국에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in China give assurances that they will allow these people.
중국 정부가 구금된 탈북자들을 석방해서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1982년에 유엔 난민 지휘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했지만 탈북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장기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을 당하며 특히 한국 국적 인사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경우에 따라 즉결 처형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COI는 탈북자들이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행복한 통일로의 도희윤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때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의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또 탈북인들의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의 변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대를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그 기대가 전부 이제 물거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셜티 대표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pressure China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nd allow the UN.
중국이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 구출 활동을 허용하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의 체포와 한 번의 강제 북송을 경험한 박지현 씨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중국 공안에 잡히는 꿈, 또 북한에서 그 강제노동하는 꿈, 그냥 계속 꾸고 자꾸 또 끼는 꿈, 자꾸 꾸고 그래 저희가 아마도 한평생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또 마음의 짐인 것 같아요.
박 씨는 모든 중국 내 탈북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농지의 절반 이상이 가뭄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유엔은 긴급 대응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지역이 올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유엔 합동조사단의 북한 가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경남도 전체 재배 면적의 16%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강녕군과 장녕군 지역 농경지 40% 이상이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함경북도 장풍군은 전체 재배 면적의 59%가 피해를 입었다고 유엔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황해남북도와 남포시의 경우 옥수수보다는 벼가 가뭄의 피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안남북도는 황해도보다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벼보다는 옥수수의 피해가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올해 가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2015년에 비하면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11일 VOA에 유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 지역이 가뭄 피해를 입었지만 2015년에 비하면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2015년도보다는 파종 면적이 많은 것 같아요. 시군 하나하나를 두게 보면 가뭄이 많다고 해도 2015년보다는 나은 상태고 작년보다는 역시 가뭄 피해를 좀 많이 받은 상태다. 평안남북도는 뭐 피해를 받은 게 한 1 내지 2%니까 이렇게 가뭄이 경미하게 된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북한의 지난 2015년 총 곡물 생산량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11%가량 감소했었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하지만 가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태진 원장도 아직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7월 들어 북한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의 가을 작황을 예측하기 이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남포시 지역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 상태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 긴급대응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응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함경북도 홍수에 대응해 긴급대응지원금 51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이 아프리카 요지에 있는 작은 나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오늘 관영 매체들이 기지 출범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무더기 외교관계 단절 사태로 중동 불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카타르를 방문해서 대테러 협력 협약을 맺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내통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을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예.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첫 해외 군사기지를 출범시켰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 동부 지부티에 인민해방군 기지 건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 해군이 어제 광둥성 잔장항에서 진행한 인민해방군 해군 지부티 보급기지 출정식을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지난 2015년부터 2년에 그 지부티 당국과 10년 부지 사용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지 한 1년 반 만에 중국군의 해외 기지가 출범하는 겁니다.
예. 지부티 기지 출정식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날 행사에서 선징룽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요 지부티 기지 창설 명령을 공식 하달했고요. 지부티 주둔군 초대사령관으로 호위함, 장저우함 초대함장, 또 해군사령부 작전부 부장 등을 거친 량양 전 해군 대변인을 임명하고 부대 길을 건넸습니다.
예.
이후 량 사령관의 출정 명령에 따라서 현지에 주둔할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진강산함과 둥하이다오함에 올라서 지부티 기지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부티에 주둔하는 이 중국군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중국 군당국은 지부티 주둔군의 임무로요, 이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협력, 또 인근 분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 소말리아 해적 단속 등을 꼽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지의 용도는 이 같은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보급 업무가 중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부티로 향한 병력 수와 장비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량양 지부티 주둔군 사령관은요, 중국 군내에서 대표적인 국제통인데요. 영어에 능통하고 또 2004년 유엔 군사감시관으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등 한 49개 나라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한 그런 경력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부티라는 나라가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군이 여기에 군사기지를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지부티는요, 아프리카에서도 이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등에 둘러싸인 뭐 인구는 한 9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데요.
예.
면적이 한 23,200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평양특별시와 평안남도를 합친 정도로 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위치가 중요한데요. 홍해와 아덴만이 만나는 길목, 이 아프리카의 뿔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이 지부티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상이죠. 일대일로 사업과 에너지 유통경로 확보 계획인 진주목걸이 구상에 필수적인 곳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지부티에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출정식까지 한 상태인데 이렇게 중국군의 첫 해외 기지 확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측은 이 지부티에 확보한 시설이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급 기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
뭐 미 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군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전조 기지로 활용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 현지를 관할하는 미 아프리카 사령부의 토머스 윌드하우저 사령관은요. 지난 4월 의회에 출석을 해서 중국군 지부티 기지에 대해서 중대한 안보상의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지부티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예.
말했습니다.
미국 측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국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중국 측은 이 해외 군사력 확대에 대한 의심을 일축하면서도 해외 군사 활동 의지를 숨기진 않았는데요. 이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이 스스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이지 세계를 지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지부티 기지를 깔보지도 또 과장하지도 말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의 해외 군사 시설 건설이 이게 끝은 아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요, 중국군의 두 번째 해외 기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최근 그 중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급속하게 가까 가까워지고 있는 파키스탄을 꼽았는데요.
예.
미 국방부가 지난달 짐 매티스 장관실 명의로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안보 현황 보고서에서요.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해외작전국 운용 실태를 상세히 짚으면서 이 파키스탄 기지 건설을 위한 재반 환경이 무르익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도 최근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중국 밖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인민해방군 해외 파병 규모가 통산 한 3만 명에 이릅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금 중동에 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이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끊고 교통과 무역 거래를 봉쇄하면서 이 중동 불안정이 가중됐는데요.
네.
이들 나라들이 관계 복원 조건으로 이란과의 단교를 포함한 13개 요구사항을 카타르 측에 제시를 하고 쿠웨이트 왕실이 대화를 중재했지만 상황은 또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프 지역 순방에 나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틸러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월요일에 쿠웨이트에 도착을 해서요. 그동안 대화를 중재해온 알사바 아미르 국왕으로부터 상황 전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어제는 그 단교 당사국인 카타르에서 타민 빈하마드 아미르 국왕과 면담을 했고요.
예.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을 해서 이 사우디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렇게 카타르 단교로 주도한 4개 나라 외무장관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예.
각 당사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카타르에서는 중요한 협약을 맺기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과 카타르가 주변 지역 테러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에 힘을 합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 나라가 카타르와 단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이 카타르 왕실과 정부가 이 ISI를 포함한 이슬람 극진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이 아랍 주요국들이 테러 단체로 간주하는 무슬림 형제단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또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를 꾸준히 도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카타르 측이 테러 조직과 단절한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체결한 걸로 주요 외신이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이제 그 틸러슨 장관이 카타르 측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단교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만나는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형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직을 지냈는데요. 석유를 거래하면서 걸프 지역 국가 지도층과 만든 인맥이 두터워서 뭐 이번 순방에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있는데요. 뭐 하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예.
미국 일부 매체들은 외교 경험이 없는 틸러슨 장관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직접 교섭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지금 미국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장을 낳고 있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가 언론에 나와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군요.
예, 트럼프 주니어 씨가 어제요, 폭스뉴스 방송의 해너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뭐 달리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데요.
예.
또 당시 만나면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기까지 이 주선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이메일을 입수했다면서 곧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주니어 씨는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아들의 투명성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이메일 내용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지난해 영국인 홍보 전문가 롭 골드스톤 씨가요, 트럼프 주니어 씨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 정부 검사가 클린턴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트럼프 후보에 대한 러시아 정부 지원의 일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트럼프 주니어 씨가 큰 관심을 보였고요. 러시아 정보 검사가 모스크바에서 뉴욕으로 날아온다고 하니까 기꺼이 만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주니어 씨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만났다. 만나서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를 논의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공개된 이메일을 보니까 얘기가 좀 다른 걸로 드러난 거죠.
예. 지금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요, 당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일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역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를 만난 장본인이죠.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변호사나 러시아 정부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제 핵심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행동에 불법이 있었느냐.
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 이런 의혹의 증거가 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때 외국 정부로부터 금전적으로나 기타 가치 있는 정보나 도움 등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만남을 주선한 골드스톤 씨가 영국인이고 또 베셀니스카야 변호사는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관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날 만남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행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는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2도, 남포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28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3, 낮에는 30도고요. 사리온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1도, 삼지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맑고 서해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해외에 첫 해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인민 해방군이 오늘 잔장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병력을 실은 군함을 동아프리카 나라 지부티로 출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군사 기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기지는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 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군사기지 구축이 지부티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 군사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미사일 요격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어제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 일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총 14차례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2억 대 시대를 맞았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중국 공안부 발표를 인용해 2017년 상반기에 938만 대가 신규 등록해 중국 내 자동차 숫자가 2억 500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면 등록된 엔진 차량은 약 3억 400만 대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중국 내 49개 도시는 등록 차량이 각각 100만 대를 넘어섰고 200만 대를 넘은 도시도 23개에 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어젯밤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측 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러시아 사이의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변호사와 만남을 주선한 롭 골드스톤과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당시 만남은 20분간 이뤄졌으며 클린턴 후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는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주니어는 열려있고 투명하며 결백하다면서 이번 사태는 정치사에 매우 큰 마녀사냥으로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에 최대 5만 명의 민간인이 고립돼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3만에서 5만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고립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국제인도법을 지킬 것과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4월 1일 이후 라카에서 이주한 난민이 1만 9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인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을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카타르와 미국이 체결한 대테러전쟁 양해각서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는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동 4개 나라와 그들의 협력국가들이 카타르의 지난 몇 년간 테러 지원 중단을 압박하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타르 당국이 모든 형태의 테러 자금 제공, 지원, 은닉 문제와 싸우는 데 있어 진정성이 있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카타르가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 전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